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화요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신중하고 실용적인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27일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남북협력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길을 찾아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남과 북은 하나의 공동생명체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평화공동체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남북한의 새로운 양자협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남북 간 협력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협력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7일 미국 내 확진자 수는 98만 명, 사망자 수는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일부 주가 경제 활동을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남동부 조지아주 등에서는 미용실과 체육관 등 일부 업종이 이미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뉴욕주도 오는 5월 15일 이후부터 단계적인 경제 재가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7일 지금이 가장 위험한 때라고 경고하며 봉쇄 해제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업무에 복귀한 존슨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 밖에서 진행된 첫 공식 석상 발표에서 신속한 봉쇄 완화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본선 총리는 봉쇄 완화 조치 시급함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지금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경고하며 국민들이 좀 더 인내심을 갖길 부탁했습니다. 또 영국은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면서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라며 다만 그러한 변화가 언제쯤 만들어질지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정상은 26일 세계보건기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저드디어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갖고 영내 현안과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은 특히 세계보건기구 개혁 필요성에 합의했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 전염병 대응 문제를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에 한 달간의 대이란 제재 유해 연장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26일 미국은 이라크가 이란으로부터 전기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제재 조치를 한 달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 연장 조처가 30일간의 짧은 시간이라며 한 달 동안 이라크에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가 구성되면 미국이 이를 재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 연장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26일 미 뉴욕타임스 신문과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이란 무기 금수 조치 연장을 받아들일 경우 미국이 이란 핵합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6개월 안에 재래식 무기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무기 금수 조치를 끝내는데 절대 합의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우리는 유엔 안보리가 무기 금수 조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옵션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우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26일 모두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미펑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우한과 중국 의료진의 공동의 노력 덕분에 우한병원에서 치료받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4월 26일 현재 한 명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러스 진원지 우한에서는 현재까지 4만 6천여 건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는 중국 전체 환자 수의 50%가 넘습니다. 또 중국 전체 사망자 수의 80%가 넘는 3,800여 명이 우한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로 인한 독일의 사망자 수가 5천 명이 넘으면서 독일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독일 내 모든 16개 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는 게 필수입니다. 쇼핑할 때도 거의 대부분 주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의료 마스크는 의료 종사자들이 착용해야 하므로 국민들에게 스카프나 천으로 마스크를 만들어서 사용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그렇다면 마스크를 어떻게 만들어서 쓰는 게 안전할까요? 전문가들은 수제 마스크에 나일론 스타킹을 덧대면 착용자의 얼굴과 마스크 사이를 더 단단히 밀봉해 공기 중에 작은 입자를 걸러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위로 나온 여분의 나일론층으로 인해 의료용 마스크 이상의 여과 기능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연구 결과 나일론 스타킹이 기존의 75%에서 작은 입자의 90%를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마스크를 얼굴에 단단히 고정시키면 더 기능이 향상될 거라고 합니다. 두꺼운 직조면인 고급 면화로 마스크를 만들면 작은 입자를 더 잘 걸러낼 수 있고요. 태양이 비쳤을 때 섬유의 윤곽이 나타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두꺼우면 숨쉬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더 인기가 높아진 정원 가꾸기와 코로나 사태로 활용도가 높아진 로봇에 관해 전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여기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4월 28일 화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는 날씨 보이겠습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도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화요일 오후부터 수요일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6도에서 24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상 5도에서 23도, 신의주 6도에서 19도, 개성 4도에서 1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함흥 4도에서 22도를 오르내리겠고 청진 지역은 4도에서 14도 예상됩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스텝스가 부릅니다. 당신의 사랑을 원했지만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은 슬픔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One for Sorrow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일부 국가가 봉쇄조차 완화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에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 동맹군이 예멘 분리주의 세력의 휴전 준수를 촉구하고 나선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봉쇄 조처를 단행했다가 완화 조처에 나서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요. 자세한 소식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몇 달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봉쇄 조처를 단행했던 여러 나라들이 서서히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피해가 심각했던 이탈리아 정부는 27일 7주째 계속되고 있는 봉쇄 조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시간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상당수 기업과 공장 운영이 정상화에 들어갑니다. 일부 전략적 품목의 경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재개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세페 콘테의 이탈리아 총리는 나라의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봉쇄 조처를 무기한 계속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 4일부터는 공원이 다시 개방되고 장례식도 허용됩니다. 또 외출 제한령도 다소 완화해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는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즉 같은 지역에 사는 가족과 이웃 등의 방문은 허용됩니다. 콘테 총리는 모든 것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면 18일부터 상점과 박물관 등의 문을 열게 되며 식당과 술집 등의 운영은 6월 1일부터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휴교령은 다음 학기가 시작될 때까지 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지난달 9일부터 이동 제한령과 휴교령 등 유럽에서는 가장 먼저 초강도의 봉쇄조처 단행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발표에 따르면 27일 오전 기준 이탈리아의 누적 확진자는 약 19만 8천 명, 사망자는 2만 6,600여 명입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강력한 봉쇄 조처를 취했던 스페인 정부도 코로나 확산세가 한풀 꺾였다는 판단에 따라 28일 구체적인 완화 방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스페인 정부는 이에 앞서 26일부터는 어린이들에 대한 외출 제한령을 완화했습니다. 6주 만에 외출이 가능해진 스페인 어린이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현재 스페인의 누적 확진자는 약 22만 7천 명으로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고 누적 사망자는 2만 3천여 명으로 이탈리아에 이어서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계속해서 하루 사망자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판단입니다. 뉴질랜드도 27일부터 코로나 경보체제 완화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국민들은 식당에서 식사할 수는 없고 포장 음식을 가져갈 수는 있게 됐습니다. 그 밖에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미 봉쇄 조처를 속속 완화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지난주부터 BPS 상점에 문을 열도록 허용했고 덴마크는 5학년 이상 학생의 등교를 허용한 상황입니다. 반면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비교적 늦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겪고 있는 영국 정부는 당분간 봉쇄령을 완화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은 5월 7일까지 봉쇄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총리 업무 대행을 맡고 있는 도미닉 클랍 영국 외무장관은 26일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엄격한 봉쇄 조처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봉쇄 조처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영국에서는 피로감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국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입원했다 퇴원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7일 업무에 복귀하면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중국 등 이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통을 겪은 나라들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며 정상생활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내외로 줄어드는 등 뚜렷한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상급 학교 진학을 준비 중인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먼저 등교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당국은 코로나 감염증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면서 섣불리 경계심을 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지목받고 있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는 그동안 입원했던 환자들이 모두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우한의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12명이 26일 퇴원함으로써 현재 우한에는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각국이 점진적으로 봉쇄 완화 조처를 단행하면서 얼어붙었던 경제 재가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너무 이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간신히 잡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지구촌 오늘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끌고 있는 아랍 동맹군이 예멘 분리주의 세력의 휴전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예멘 남부 분리주의 세력이 자치 지역 수립을 선포한 데 따른 건데요. 자세한 소식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속에 예멘 정국이 더욱 복잡하게 꼬이면서 혼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예멘 내전에 참전 중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아랍 동맹군은 27일 성명에서 예멘 남부 분리주의 세력의 휴전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예멘 남부 지역에서 분리주의 세력을 이끌고 있는 남부 과도위원회 STC는 전날 성명을 내고 자치 지역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지지하고 있는 STC는 예멘 정부와 함께 아랍 동맹군에 속해 후티 반군과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남부 과도위원회 STC는 예멘 정부가 정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부 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26일 영시를 기해 자치를 선언했습니다. STC와 예멘 정부군은 지난해 8월에도 남부 지역에서 격렬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STC가 이끌고 있는 남부 분리주의 세력은 지난 1990년 남예멘과 북예멘이 통일된 이래 북부 출신이 기득권을 독점하고 남부 출신을 소외하고 있다며 자치권 확보를 요구해왔습니다. 두 달여간의 교전 끝에 양측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휴전 합의 조건으로 STC는 장관직 등 권력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STC 소속 무장 조직은 정부군과 경찰 조직 등에 공식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가로 예멘 정부군과 친정부 무장 세력은 STC가 통제하는 아덴 등 남부 지역에 주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STC가 26일 전격적으로 자치를 선포하면서 이 휴전 합의는 6개월 만에 깨지고 예멘 사태는 또다시 혼란 국면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대규모 STC 무장 병력은 예멘 남부 항구 도시 아덴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했습니다. 아랍 동맹군은 성명에서 STC는 자치 선언을 철회하고 지금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틴 그리피스 UN 예멘 특사도 최근 사태 발전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피스 특사는 성명에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모든 당사자가 신뢰 속에 더욱 협력해서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막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멘 국민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예멘 정부도 STC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예멘 정부는 지난 2014년 후티 반군에게 권력을 뺏긴 이후 남부 항구 도시 아덴을 임시 수도로 삼고 대통령과 일부 강요는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멘 정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STC의 자치 지역 선포는 다시 무장 봉기에 나서는 것이며 지난해 11월 체결된 휴전 합의를 거부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예멘 정부는 또 성명에서 앞으로 벌어질 위험한 참사의 책임은 STC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예멘 정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순위파 아랍 국가들은 연합군을 꾸려 예멘 정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함께 후티 반군 축출에 앞장서왔던 아랍에미리트는 STC를 지지하며 STC의 정부에 대한 비판에 동조해왔습니다. 그러나 STC의 일방적인 자치 선언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LCC는 휴전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선을 걷습니다. 유엔은 예멘 내전이 인간이 만든 최악의 재앙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아랍 동맹국은 시아파 국가인 이란이 후티 반군을 재정적,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이래 지금까지 예멘 내전으로 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내전을 중단해달라는 유엔의 호소에 따라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지난 24일 후티 반군과의 휴전 연장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후티 반군은 이를 일축하고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예멘에서는 단 한 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국제구호기구들은 장기적인 내전으로 국가기관 시설이 망가지고 의료체계가 열악해 예멘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 이는 대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여름까지 유지할 것이라는 백악관의 브리핑과 함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대처를 위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아마도 올여름까지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정부 합동 대응 조직에 참가하는 데버라 벅스 박사가 말했습니다. 국민 모두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오종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부 조치들이 올 여름까지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연방보건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정부 합동조직의 데버라 벅스 박사는 26일 NBC 시사 프로그램 미더 프레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부터 봉쇄 조치를 완화하는 주정부들의 방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와 미네소타, 몬태나주 등은 주민들에 대한 자택 대기령을 일부 풀어줄 계획입니다. 아이오와주에선 27일부터 지역 농산물 직거래 시장을 다시 열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응급수술이 아닌 선택적 수술도 허용합니다. 테네시주에선 29일부터 음식점의 객장 내에서 식사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시설 정원의 50% 한도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테이블 하나 건너 하나씩 손님이 앉을 수 있는 건데요. 다른 소매업종도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영업을 재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빌 리 주지사가 설명했습니다. 이미 봉쇄 완화 조치들이 시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지난 24일부터 소매업종들이 길가 영업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따로 주문한 뒤 길가에서 인도받는 방식입니다. 미시간주는 이용객들이 약 6피트, 1미터 80센티미터 거리를 두게 하는 조건으로 정원관리업이나 모종판매업 등이 영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알래스카주는 미용실과 식당 현장 영업도 허용했습니다. 다만 정원의 25%까지만 손님을 받도록 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도 24일부터 주요 소매업 영업이 재개됐는데요. 사람들 간에 가까이 접촉하는 업종이 포함돼 논란입니다. 미용실과 이발소, 문신시술소, 체력단련장, 볼링장 같은 곳들인데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 주정부의 조치가 연방 지침을 어겨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에서도 미용실과 이발소 영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공중목욕탕과 애완동물 미용실 등도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주정부가 관리하는 공원시설과 야외활동구역도 재개장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일부 언론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방당국의 전문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여름까지 시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가운데 일부 주정부들이 잇따라 봉쇄 조치를 풀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민들이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지적했습니다. 경제사회활동 재개 일정에 조심스러운 곳들도 있습니다. 우선 뉴욕주가 대표적인데요. 앤드루 쿠어머 뉴욕주지사는 경제사회활동 재개 전망에 대해 아무리 일러도 다음 달 15일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최근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뉴욕은 미국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관련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곳이 뉴저지주인데요.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려면 아직 몇 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필 머피 주지사가 26일 NBC 미터프레스에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자택대기령이 오는 30일 만료될 예정인데요. 주정부가 아직 경제활동 재개 일정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론 드센티스 주지사는 날짜를 언제로 정하느냐보다는 올바르게 일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명한 방식으로 모든 일을 다루겠다고 이어서 설명했는데요. 지난주 플로리다주에 있는 잭슨빌 해변 등이 일반에 개방돼 사람이 크게 몰리면서 전국적인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급증하고 있는 전국 실업률이 올 9월에 16%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의회 예산국이 지난 24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내다봤는데요. 이달 실업률이 20%까지 갈 것이라는 일부 언론 전망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의회 예산국 측은 구체적으로 이달부터 6월까지 2분기에 14%, 이어지는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에 16% 실업률을 예상했는데요. 올해 연간 평균은 11.4%가 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자문은 26일 ABC 디스위크 인터뷰에서 대공황 시절과 같은 실업률을 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87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 전부였지만 지금 우리는 열흘마다 그만한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5주 연속으로 막대한 실업수당 청구 통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2,6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국 전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는 이번 주 100만 명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27일 오전 현재 99만 명가량으로 집계됐는데요. 관련 사망자 수는 약 5만 5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공식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해 바이든 후보에 대한 민주당 유력 인사들의 공식 지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27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비디오 성명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 개혁법, 일명 오바마 케어 통과 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거론하며 이 같은 국정 경험은 바이든 부통령이 지도자로서 적합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또 바이든 전 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나라를 이끌 최적의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현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명확히 제시하며 이성과 회복의 목소리를 내왔다는 겁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기세를 몰아가던 중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선거운동이 거의 마비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유권자들이 직접 만나는 유세 행사가 전면 중단되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되기 위한 과정인 예비 경선 일정도 일부 연기되면서 대선 후보로서의 존재감이 많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력 민주당 인사들의 공식 지지가 잇따르면서 바이든 후보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통령직이 요구하는 모든 자질을 갖췄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요. 미국 주요 매체들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지 선언으로 오늘 11월 대선으로 향하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위상이 더욱 확고해졌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비선거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지 선언이 있기 전날인 13일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를 공식 발표하면서 모든 미국인이 바이든 전 부통령을 위해 선거운동에 함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또 다른 예비경선 경쟁자였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15일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공식 지지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전 현직 민주당 지도자들뿐 아니라 조합원이 40만 명이 달하는 전미 자동차 노조의 공식 지지도 확보했습니다. 이런 유력 인사들의 공식 지지는 코로나 사태로 존재감이 약해진 바이든 전 부통령이 언론의 머릿기세를 장식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분석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코로나 사태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며 거의 매일 언론에 등장하고 있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자택에서 진행하는 브리핑은 언론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측에선 이렇게 주요 인사들의 지지 선언을 발판으로 범민주 세력이 단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11월 본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게 된 바이든 부통령은 샌더스 후보와 워런 후보를 지지했던 진보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을 어떻게 껴안느냐가 최대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나온 설문조사 결과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가상 대결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할 것이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폭스뉴스가 경합주인 미시간주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은 49%로 41%를 확보한 트럼프 대통령을 8%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경합주인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뉴스는 이 같은 결과는 경합 지역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이 코로나 사태 전보다 오히려 더 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코로나 사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력에 대한 지지도는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통계 전문 웹사이트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대선의 승부처로 꼽히는 경합주뿐 아니라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이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기관 유거브가 지난 19일에서 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48% 대 42%로 6%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에서 15일 실시한 NBC 뉴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의 여론조사 결과에선 바이든 전 부통령이 49% 대 42%로 7%포인트 앞섰는데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두 후보 평균 지지율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약 6%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이 이번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전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두 후보 간 격차가 그리 크지 않은 만큼 섣불리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아메리카나우 김현숙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예비선거를 연기하는 지역이 속출하자 올해 11월에 치를 대선 본선에서 부재자 투표나 우편 투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부재자 투표와 우편 투표 9번째 시간으로 부재자 우편 투표지 처리 과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에 나와 투표하는 경우 투표하는 사람의 신원을 투표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재자 우편 투표의 경우 유권자들이 대개 집에서 투표하기 때문에 이들의 신원을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Vote by mail is becoming increasingly popular in Utah. But have you ever wondered what happens to your ballot once you send it in?
그래서 부재자 우편 투표의 경우 가장 많이 쓰는 신원 확인 방법은 유권자 서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내 31개 주가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투표지 봉투에 서명한 뒤 이를 선거관리당국에 보냅니다. 그럼 선관위가 자신들이 미리 확보한 유권자 서명과 이를 대조해 확인합니다. 서명은 선거관리당국자나 자원봉사자 그리고 기계가 확인합니다. 완전 우편 투표를 시행하는 주 같은 경우 서명 확인을 위해 특별하게 훈련된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8개 주는 서명 외에 신원 확인을 위해 보증인 서명을 요구합니다. 또 미시시피, 미주리, 오클라호마주 같은 경우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 밖에 아칸소주는 유권자 신분증 사본을, 그리고 엘라베마주는 신분증 사본에 공증인이나 보증인 두 명의 서명을 요구합니다.
The most common reasons ballots are rejected are because the envelope isn't signed or the signature doesn't match the voter's record.
그런데 부재자 우편 투표를 하다 보면 서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아예 빠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 미국 내 19개 주는 선거관리 당국이 문제를 유권자에게 통보하고 유권자가 이를 고칠 기회를 줍니다. 반면에 다른 주들은 이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서명이 빠지거나 일치하지 않은 우편 투표지는 개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몇몇 지역은 이런 경우 선거가 끝난 뒤에 투표지가 무효가 됐다고 해당 유권자에게 통보해 주기도 합니다.
Verified ballot envelopes are opened and the ballot is removed, unfolded and prepared for processing through scanners.
미국 내 많은 지역이 선거 전이라도 서명 확인이 끝난 부재자 우편 투표지 봉투를 열어 개표를 위해 준비해 놓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선거관리 당국은 개표 과정에서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재자 우편 투표지는 보통 선거 구별로 개표해서 결과를 집계합니다. 하지만 우편 투표가 많은 경우엔 이것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서 개표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부재자 투표와 우편 투표 9번째 시간으로 부재자 우편 투표지 처리 과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심플 마인즈의 Don't You 들려드리겠습니다. 날 잊지 말아달라고 하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경제활동이 거의 다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직업을 잃은 사람도 많고 식당이나 영화극장, 공원들도 다 문을 닫았지요. 모든 것이 움츠러드는 이때 이전보다 더 번창하는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정원이나 텃밭을 가꾸는 식물사업이라고 하네요. 첫 번째 이야기, 코로나 사태로 더 인기가 높아진 정원 가꾸기.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있는 드라이 가든 가게. 봄이 왔음을 알리듯 형형색색의 꽃들과 각종 모종, 채소가 가게 너른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저기서 꽃 모종을 한가득 싣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다른 가게들이 불황을 겪는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필수 업종이 아닌 경우 다 문을 닫아야 하지만 식물 모종을 파는 가게들은 농업 분야에 포함돼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드라이 가든의 대표인 리처드 워드 씨는 코로나 사태로 집에만 머물게 되면서 화초와 채소를 가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I've noticed a substantial uptick in vegetable sales.
워드 씨는 최근 들어 채소 판매가 특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전엔 덥고 건조한 캘리포니아 기후에 잘 견디는 식물들, 그러니까 선인장이나 나무, 다육종 식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채소 씨나 모종을 사러 사람들이 가게를 찾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과거 역사를 보면 이렇게 채소를 많이 심었던 적이 또 있는데요.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정원의 텃밭 가꾸기가 유행했고 이를 일명 승리의 정원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2차 세계대전 끝 무렵에 태어난 워드 씨 역시 당시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I remember we had tomatoes and beans and
어릴 때 집 정원에 텃밭을 가꿔서 토마토며 콩, 상추, 옥수수를 길렀다는 건데요.
I think people are really looking forward to growing things. I think that
전쟁이나 코로나 사태처럼 사회적 분위기가 불안할 때면 사람들이 식물을 키우고 싶어한다는 겁니다. 기분도 좋아지고 생활에 활력을 주기 때문이란 건데요. 75살인 워드 씨는 어릴 때 집에 있던 승리의 정원에 일주일에 두 번은 나가 식물을 돌봤다고 했습니다. 워드 씨는 지금이 꼭 그때 같다고 했죠. 가게를 찾은 손님들은 집에서 일하게 되면서 직장 업무 외에 뭔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You can't go out and exercise or do the things you might normally do. So I think one of the alternatives is
집 밖에 나가서 운동도 못하고 일상적으로 하던 일들을 못하게 된 지금 대안으로 정원 가꾸기를 생각하게 됐던 건데요. 집에만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데 정원에 가꾸면 스트레스가 해소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미서부 캘리포니아주의 반대편에 있는 동부 버지니아주에도 자택 대기령이 내려졌는데요. 버지니아에서도 정원 가꾸기 인기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홈디포라는 가게는 식물 모종은 물론 건축 관련 용품을 거의 다 판매하는 전문점인데요. 버지니아 스털링의 홈디포에서 일하는 알렉시스 리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Home Depot right now, lots of business is happening because I think that people are doing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에도 가게가 손님들로 북적인다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쇼핑을 오거나 직접 상점을 방문하기 꺼림직한 사람들은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한다는데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홈 프로젝트, 그러니까 집 가꾸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Definitely because of the quarantine. I think lots of people had time on their hands.
리 씨는 자가 격리나 자택 대기령으로 집 안에만 있게 된 사람들이 그동안 바빠서 하지 못했던 정원 가꾸기에 나서는 것 같다고 했는데요. 새 것을 사가는 사람도 많지만 이전에 대량으로 구매했던 것들을 환불해가는 사람들도 많다면서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한편 조경 관련 전문가들에겐 지금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조경 전문가 존 캠프 씨는 한 10년 전부터 많은 사람이 집에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A lot of people over the past 10 years have been converting their yards into gardens as opposed to just
밋밋한 잔디밭에 화초나 채소를 심기 시작했던 건데요. 캘리포니아 지역에 가뭄이 몇 년간 계속되면서 잔디에 물을 주는 것이 부담되다 보니 정원에 가꾸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I come out here multiple times a day just to take a break. It's just a way to
하루에도 몇 번씩 정원에 나와 본다며 스트레스 해소의 그만이라는 캠프 씨는 또 나비와 새들은 여전히 정원에서 바쁘게 돌아다닌다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에도 변함이 없는 자연을 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정원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꽃과 식물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두워진 사람들의 마음에 이처럼 환한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코로나 사태로 활용도가 높아진 로봇.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서로 만나는 것도 힘든 요즘 빛을 발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로봇인데요. 사람들의 쇼핑을 돕는 일부터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일을 대신하는 것까지 로봇의 활용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 DC의 한 식료품점도 요즘 스타쉽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배달용 로봇을 채용했는데요. 키가 작고 둥그런 상자같이 생긴 귀여운 로봇이 혼자서 배달을 하러 다니니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브로드 브랜치 마켓이란 식료품점의 주인인 트레이시 스탠하드 씨는 컴퓨터 모니터로 배달 로봇의 동선을 실시간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This is what they do. They just send me this. Like I don't have enough video of them.
로봇이 이렇게 이동하는 동선을 영상으로 보내준다며 사람들이 다들 배달 로봇을 너무 좋아한다고 했고요. 스탠하드 씨 역시 영상을 보면서 너무 귀엽지 않냐며 만족했습니다. 스탠하드 씨 가게는 원래 배달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가 시행되면서 배달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네요.
So
가게 안이 많은 손님으로 북적이는 게 위험하게 느껴졌던 건데요. 최대한 손님들이 가게를 덜 오게 만들기 원했고 그래서 선택한 대안이 배달 로봇이라고 하네요. 배달 로봇 안에는 물건을 9kg까지 넣을 수 있고요. 반경 약 5km까지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손님들은 집 바로 앞에 식료품 배달이 오니 정말 편리하다고 했는데요. 식료품을 사러 가게 직접 가지 않아도 되니 편하고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어 훨씬 안전한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스타쉽 기술 외에 키위봇, 포스트메이트, 아마존 등이 배달 로봇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사실 관련 사업은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꼭 배달 로봇만이 아니라 로봇 관련 사업 전체가 비슷한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I'm seeing robotics companies shut down. Even in the last month.
로봇 무역 회사인 실리콘밸리 로보틱스의 엔트라케이 씨는 최근 로봇 관련 회사들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해 관련 사업이 고전을 면치 못했다고 합니다. 로봇 기술이 시장의 수요보다 너무 앞서간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죠. 로봇들은 현재 어렵고 위험한 일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첨단 자동화협회의 제프 번스틴 회장은 한 예로 살균제 로봇을 들었습니다.
Disinfectant robots, for instance. If you right now are in a hospital or an office or a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병원이나 사무실, 창고 등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소독을 하는 게 꺼려지는데 사람 대신 들어가 살균 작업을 하는 로봇이 있다는 겁니다. 로봇이 먼저 들어가 소독을 싹 다 하고 나면 사람들이 훨씬 안전하게 들어가서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코로나 사태로 브로드 브랜치 마켓처럼 배달 로봇을 활용하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배달 로봇은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보도 옆길로 빠져서 허우적될 때도 있고 사람들이 뚜껑을 잘 열지 못해서 기계를 망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동네 아이들에겐 최고로 재미있는 장난감이 생긴 셈인데요. 로봇을 신나게 쫓아가는 아이들.
Hello, I'm a Starship Delivery Robot.
귀여운 배달 로봇 덕에 동네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시름을 잠시나마 잊게 됐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에벨린 here and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 전문가들은 이 두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이 지속될수록 양국 경제 타격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관련 VOA 기사 함께 들어보며 무역 전쟁을 나타내는 표현, Trade War, 그리고 굴복하다라는 뜻의 단어, Capitulate.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The trade war escalated in September 2018 when President Trump targeted $200 billion worth of Chinese imports with a 10% tariff, threatening more if China did not capitulate.
Threatening more if China did not capitulate. Capitulate. 굴복하다, 항복하다, 양보하다. To accept defeat or to give in. 비슷한 표현으로는 surrender or yield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Trade war. Trade 하면 무역. War, 전쟁. 그래서 trade war 하면 무역 전쟁. It's a situation in which countries try to damage each other's trade by imposing tariffs or restrictions. 국가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즉, 양국이 서로에게 관세 또는 수출입 관련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문 다시 들어볼게요. The trade war escalated. 미중 무역 전쟁은 escalated, 가속화되었습니다. In September 2018, 2018년 9월에 when President Trump targeted, 트럼프 대통령이 표적으로 삼았는데요. $200 billion worth of Chinese imports.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with a 10% tariff, 10%의 관세로 threatening more, 더 위협했는데요. 관세 부과로 더 위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If China did not capitulate, 중국이 굴복하지 않을 경우에. 한 번 더 오늘의 표현에 집중하며 들어보겠습니다.
The trade war escalated in September 2018 when President Trump targeted $200 billion worth of Chinese imports with a 10% tariff, threatening more if China did not capitulate.
Here are some examples. The enemy finally capitulated following the airstrike. The enemy finally capitulated. 적은 마침내 항복했습니다. Following the airstrike, 공습에 못 이겨. The enemy finally capitulated following the airstrike. The governor capitulated to calls for his resignation. The governor capitulated. 주지사는 손을 들었습니다. 무엇에? To calls for his resignation. 그의 사임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결국 주지사는 사임을 받아들였다라는 뜻이 되겠죠? The governor capitulated to calls for his resignation. 오늘은 trade war, 무역전쟁, capitulate, 항복하다, 굴복하다라는 표현 배워봤습니다. That's it for today's lesson.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영이었습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